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되었다라는 말과 거의 일치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삶의 기본이 되었고 과정이 되었고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교회와 함께 삶을 진행해 나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내가 속한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귀한 사명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교회 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여러 종류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나가는 일에 이것을 우리의 십자가로 알고 일생을 기울여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쉽지가 않고 또 자신감도 없습니다. 또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음에도 마음에 흡족하게 다가오는 일이 참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 없어 하거나 만족해하지 못하거나 또 이만큼 이런 헌신 저런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좋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여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존재 자체로 기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좋은 교회 만들어 나가는 일에 대한 원리나 근본을 잘 알지 못해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뜻인데 이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원래 이 교회라는 단어가 있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도시국가들 시절에 주민총회로 모이던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가져오셔서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도 그 용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말을 번역할 때 교회라는 용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 경우인데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셔서 당신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을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 가운데 항상 도전받고 위협당하지만 결코 위축당하지 않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는 공동체인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주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영원한 한 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점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고대교회 역사가 약 AD 5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끝이 나고 그 뒤부터는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고대와 중세를 가늠짓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그와 함께 교황제도가 확립된 것도 고대와 중세를 가늠짓는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 어거스틴의 등장을 꼽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등장했던 그 시기가 유럽에 큰 변혁이 생겼을 시기였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남쪽으로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를 점령해버리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로마가 이교도들이었고 그리고 야만족에 가까웠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시대도 끝이 났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들에게 로마가 점령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로마의 지원하에 교회가 크게 번성을 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끝이 났고 이교도들이 지배한 시대가 와서는 교회도 종말을 고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어거스틴이 책안글을 출판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신의 도시, 신의 도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골자되는 내용이 세상 나라, 세상 도시들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몰락하지 않는다라는 교회의 영원성을 주창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될 때 교회 시대에 끝이 났다고 보았죠. 오히려 중세 시대는 교회 전성기 시대가 될 만큼 번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거스틴의 생각 속에는 결코 몰락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상기관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기가 되면서 깔뱅은 교회를 가리켜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나가는 축복해주는 그런 분이 어머니이신데 교회가 신도들의 어머니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의 신학자들은 교회론을 말할 때 계시 공동체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계시 공동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에서 어렴풋이 실루엣처럼이라도 예수님 모습이 보여야지 그 교회 모습 속에서 세속의 모습만 자꾸 드러나 보이면 실망하거나 떠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런 뜻으로 그런 계시 공동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거라 또는 너희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들로 교회가 여러 면에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해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좋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좋다는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히브리어에서 좋다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름답다는 뜻도 좋다는 뜻입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를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능적으로 탁월하다를 좋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았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보기에도 좋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정결한 세상이었고 그리고 강은 강의 역할을 하늘은 하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능적으로 탁월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기에도 좋아야 하고 도덕적 차원이 고도로 높아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탁월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듣는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인도의 그 갠지스 강가에 나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배를 타고 건너야 하고 보통 때는 그냥 옷을 좀 걷어올리면 건너갈 수 있는 개울 정도의 그런 나루터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걸 건너가게 되는데 물의 양이 좀 애매해 보였습니다. 그냥 건너기에는 좀 많아 보이고 배를 타고 가자니 돈이 아깝고 그런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냥 건너가자 하고 가지고 가던 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조심스럽게 옷을 걷어올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뭐 사람 살리려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 소리를 듣고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와서 강물에 풍덩 들어가서 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건져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열 번도 더 머리를 숙여 고맙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고 열 번도 더 절을 합니다. 이 광경을 나무 위에서 놀고 있던 원숭이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좀 착한 일을 해주고 저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기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물에 빠지기를 기다림 빠지기만 하면 가서 건져주면 좋겠다. 아무도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생각에 좀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지 모른다. 가까이 가서 보자. 가까이 가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보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풍덩 뛰어다가 닥치는 대로 물고기들을 잡아다가 강 건너게 쭉 늘어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 후에 원숭이가 칭찬을 받았는지 볼기를 맞았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죄 없는 물고기들만 애꿎은 희생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의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원리 몇 가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첫째 원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교회에서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 일에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운다고 하시고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소유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시니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겸허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세습이나 사유화를 한 쌓고 반대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행하니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참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종들일 뿐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종이면서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배하려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섬기고 순종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이 신분에 만족하고 이 신분에 감사하면서 종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하셨습니다. 반석이란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 끝부분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로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반석이 베드로 사도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교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고 그 위에 그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석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의미라면 베드로는 반석될 자격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지만 몇 절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떴습니다. 사람은 지금 천사처럼 보이다가도 잠시 뒤에 마귀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실체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기초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석일 수 없습니다. 세상 이념도 정치 권력도 교회를 안정되게 받쳐주는 기초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기보다 베드로이기보다 그 베드로를 통해 고백되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에 터하고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 붙잡고 이 성경 말씀들을 믿고 성경 말씀 표준 삼아 살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사역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요소들을 반석 삼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기가 쉽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 주께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를 끝날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충만해야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 악한 영들의 힘, 이 힘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모인 구성원들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하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공허한 세상이 무의 세상이 유의 세상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운행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는 충만하게 되고 능력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약화될수록 그 빈 공간을 사람의 말들이나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교훈이나 사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고 능력이 약화되게 되고 빈핍해서 작은 시험에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게 하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 되시도록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맡기시고 더 좋은 교회에게 만들라 하시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선한 교회, 더 탁월한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구호를 외치시면서 함께 가자 구호를 했습니다. 함께 어디로 어떻게 가자는 것입니까?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더 선한 교회로 가십시다. 더 탁월한 교회로 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